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들이 바울에 의해 주님 안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초신자들에게 기본적인 방법으로 쓰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데살로니가서가 매우 귀중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 대한 나의 이해는 천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나는 이 서신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해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과 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점을 보아야 합니다.
3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신자들에게 쓰였지만 심오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의 똑같이, 즉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 중에서 오직 이 두 서신에만 이러한 표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할 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심오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두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고린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말한 사실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전치사 아내의 목적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둘 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예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육신과 부활을 거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즉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인들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어린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개개인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게 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서신은 교회에게 쓰였고 교회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구조.
1장 3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모두 중요하고 깊은 용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천연적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천연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디모데전서를 훈련하는 동안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었네. 어린아이까지도 이 말씀을 강하고 분명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러한 깊은 사실을 노래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성경을 똑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를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이해한 대로가 아닌 우리의 타고난 본성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돌아오는 것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의 합당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 안에서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하게 하심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보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지만 실제로는 이 구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하게 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서신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하게 된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더 깊은 용어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몇 가지 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바울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중대하고 깊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얻음이라는 표현도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또 하나의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도 신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
최근에 한 집회에서 어떤 자매가 사신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가 밤늦게 낯선 장소에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던 10대 소녀가 자기를 많이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도록 누군가를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사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관념이 이런 간증을 한 자매의 관념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사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사신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당신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위해 누군가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당신의 관념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당신이 이 사실을 타고난 본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 사신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어려움과 고난을 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자매의 간증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경험 가운데 그다지 살아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바울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 말한 의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런 간증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어보면 바울이 사신 하나님을 이해한 바를 알아내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조차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찬송까지 있습니다. 바울이 섬긴다고 말한 사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임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부인과 싸움을 하려 한다 합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 형제는 자기 아내와 논쟁을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즉 그분의 아내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사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나는 사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 안에서 수년 동안 있어온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단지 객관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도우려고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주관적인 간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매우 언짢은 표정으로 자기 남편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나 그녀 안에 있는 사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런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녀 안에서 살아계심을 입증해 줍니다. 우상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내려고 할 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바로잡습니다.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믿음.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3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3장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너희 믿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믿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은 주관적인 것을 언급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것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의 믿음이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서신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광경과 시력 둘 다에 관련됩니다. 먼저 우리 앞에 광경, 즉 장면이 있고 그런 후에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경과 시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한다 합시다. 당신은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말할 때에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경이나 장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려진 이러한 광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러한 계시를 보는 순간 자연히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고 강하고 넓고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광경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믿음은 더 넓은 시야에 달려 있습니다. 확장된 시야는 확장된 시력을 가져다 주고 확장된 시력은 확장된 믿음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범위는 우리의 시력에 달려 있고 우리 시력의 범위는 시야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메시지는 둘 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생기게 하는 더 큰 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입금.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믿음은 항상 유기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는 사진술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릅니다. 빛이 특별한 장면을 카메라 안으로 가져와 필름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면이나 광경이 필름 안으로 새겨집니다. 동일한 원리로 믿음은 하나님을 필름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 영 안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전에는 우리 영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후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영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 우리 영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함.
확실히 어떤 종류의 역사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런 산 믿음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미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이해와 하늘에 속한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에 관한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천연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쓰인 귀한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이 서신의 어떠한 구절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천연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 서신을 읽는데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성경에 있는 어떠한 것,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어떤 용어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저를 항상 영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서신에 있는 깊은 용어들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중요한 용어들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용어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결국 빛이 올 것이고 점차적으로 합당한 영적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천연적인 방법, 즉 전혀 하늘에 속한 계시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영적 이해를 가질 때에만 하늘에 속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하늘에 속한 계시는 바울 서신들의 영적 이해와 일치합니다.